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로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레위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레위기서 오늘 12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자, 1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12장은 아이를 출산한 산모를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그 규례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여인이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여인은 부정을 입은 것으로 간주가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산모는 율법이 정하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제사장 앞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산후의 부정을 정결케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또 왜 정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한편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래 출산 그 자체는 죄가 아니죠. 죄의 저주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의 하나로 인류를 향한 최대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 이후의 출산에 따라 수반되는 피, 분비물 등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유출물들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인한 것으로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여인의 출산의 그 현상을 부정한 것으로 본 이유는 여인의 신체가 파괴되고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피는 생명의 본질로서 신성한 것인데, 이것이 신체 내부에서 파열이 되어서 몸 밖으로 흐르는 것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식을 행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생활의 결과인 출생과 그와 관련된 산모의 몸조리 및 위생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깨끗한 보건 생활을 유지하려는 히브리인들의 교육적 보건 위생도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 여인이 남아를 출생했을 때는 모두 40일간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초기 7일 동안은 부정하리니 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다른 사람과 전혀 접촉할 수 없는 철저한 부정기간을 가리켜서 산모를 보호하고 또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간이니까 7일간 그렇게 하고 33일이 남는데, 그 33일 동안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몸을 보호하는, 요즘도 아이를 낳으면 한 달 내지 두 달은 우리가 외출을 안 하는 거, 이제 간단한 병원 같은 데는 갔다 오겠지만,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외출하는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이,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온 그러한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제 목회에 있어서는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경도할 때, 이 경도라고 하는 것은 흐른다, 움직인다라는 의미에서 파생한 말인데요. 여기에서 여성들의 주기적인 어떤 생리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3절 말씀을 볼게요.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이가 출생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 아이의 성기 표피를 베어내는 할례 의식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할례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규례로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낳으면 8일 만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할례는 이스라엘의 성별과 구원이라는 신적 목적을 가진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로서 인간의 부패한 성질과 죄악을 제거시킨다는 상징적 의식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해졌던 예식입니다. 한편 성경에서 8일이란 그 8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주로 부활, 재창조 등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의 할례를 받는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 그 공동체 안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는 아마도 상징적 의미를 갖게끔 하시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볼 때도요, 산후 8일째 되는 그 때가 아이들에게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는 때라고 그럽니다. 피도 금방 먹고 상처도 속히 아무는 그러한 때가 8일이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신체적 특성까지도 고려한 하나님의 크신 배려임을 알 수 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철저한 선민의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존속하는 하나님의 육적인 징표로서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끝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산혈이 깨끗하리니 라는 말씀은 이들에게 있어서 성결한 모습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기간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33일이 지나야 되는데 그래서 33일 동안 자기를 돌보고 성결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산혈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이 해산할 때 흘리는 그러한 피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피는 의식상 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남아 출생 시는 초기 7일간 부정기간이었고 그리고 33일간 그런 기간이 지나서 도합 40일이 지나면 하혈로 인한 산모의 모든 의식적 부정이 벗겨지고 다시 정결케 되는 그래서 사람의 몸이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건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성물에 대한 규례가 주어지는데 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신성한 기구 또는 재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성막의 구조물들과 그 안의 기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모든 예물들에 대한 총칭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성소는 분향단과 떡상과 등대가 있는 회막 안의 성소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장소 또는 신성하게 여겨지는 모든 장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해산할 경우에는 40일 동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거나 혹은 기타 목적으로 어떤 성별된 지역, 곧 예배나 제사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지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유월절 등 각종 절기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여인이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보다 두 배 기간이 더 부정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접촉할 수 없는 절대적 부정기간이 14일, 성소에 출입할 수 없는 부정기간 66일, 합해서 80일 동안 부정한 자로 지내야 됐는데 이처럼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보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 산모가 거의 두 배 더 부정케 되는 그 기간으로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은 이유가 뭘까? 추정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보다도 좀 더 그 아이를 출산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의학적으로 보는데요. 원인은 책임상 그러니까 남자인 아담보다 여자인 하와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나름대로의 정한 그런 기간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남자는 할례에 의하여 그 죄가 감소되기 때문에 여아 출산의 경우보다 부정기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되었던 것이죠. 히브리인들의 개념상 남아는 장차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 사상과 결부되어서 그 부정기간이 감축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산모와 산후의 여러가지 분비물 등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 것은 윤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종교의식상의 문제로, 당시의 문화적 풍습을 통하여 영적 정결의 원리를 가르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정결 예식을 또 정결 기간을 갖는 것인데,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간이 달라요. 남자는 40일, 그리고 할례는 8일 만에, 그리고 여자는 80일 이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자녀 간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거든 그 여인은 본지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자녀 간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거든 그랬는데, 이 말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게 있어서,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시기를 보여주는 것인데,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정결케 되기까지는 남아를 출산한 산모의 경우보다 40일, 그렇게 여아는 80일 이렇게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는가는 우리가 찬양 전에 나누었어요. 번제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드리는 제사이죠. 그래서 산모의 가정 형편이 좀 괜찮으면 양을 드렸고, 그렇지 못하면 비둘기 이렇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치는 제물의 값어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속죄제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해산한 여인은 출산에 따른 부정을 제거하는 정결의식의 일환으로서 또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 속죄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차별 없이 모두 같은 예물, 곧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예물은 경제적 여건의 문제이므로 빈부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속죄의 예물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위해 드리는 속죄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약시대에 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구속함을 얻을 수 있는 교훈과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을 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 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래서 이 12장 7절 같은 경우는 해산한 여인이 바친 정결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속죄의 장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구약시대에는 일반인들이 성소에 들어가거나 직접 제물을 바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복음적 진리를 아주 귀하게 예표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의 심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그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번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 여인의 심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를 드리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함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뭐 돈의 크고 많음이 아니라 그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구원, 구속이 없는 것이죠. 특히 해산한 여인이 가난하여서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드리기 어려울 때는 속죄제물은 바꿀 수 없지만 번제물은 어린 양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대신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후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한 후 비둘기 두 마리로 번제의 속죄제를 정결케 하는 예를 치루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이것은 당시 예수님의 가정이 그만큼 가난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동시에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적인 화려함이나 부요함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후일 예수께서도 부유한 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 렙돈을 더 귀중히 보시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심으로써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심지어 출산에까지 정결에 대한 규례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가 생활 전체에 걸쳐 적용되어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능력 가운데 안식해야 함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12장을 마치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본 구절은 피부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에서는 좀 더 다른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12장에서는 여인의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정결 예식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제 13장에서는 이런 어떤 피부라든가 이런 데 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돋거나 그랬잖아요. 이것은 솟아오른다, 드러나다 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피부에 종기가 생기거나 그러면 돋거나 뭐 솟아오르거나 이 드러나거나 이러잖아요. 또한 딱지는요, 피부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색점은 피부에 밝고 시큼우레하게 부어오르는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좀 종기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한편 이 한센스병,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한센스병은 그 말 어근이 말이에요. 때려 눕히다, 매질하다 하는 뜻에서 유래를 했다고 그래요. 이는 나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했던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문둥병은 오늘날의 나병, 곧 한센시 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악성, 피부병,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진의 판결을 위해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고요. 또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문둥병 증세가 있는 자는 반드시 또 누구든지 제사장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에게 문둥병을 진단받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병이 여러 가지 면에서 죄악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종교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모세율법에 나타난 바 문둥병 규례는 의학적인 측면보다 종교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문둥병을 통해 죄악의 속성을 생생하게 고해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그 규례들을 많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외형적이고 눈에 보이는 문둥병을 통해서 내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무거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죄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문둥병을 깨끗이 치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레위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